혹시 이런 문구 보신 적 있으세요? 이 기술을 마스터하고 일자리를 얻으세요. 그러면서 뇌 그림에서 AI, 뭐 쿠버네티스, AWS 같은 기술들이 막 복잡하게 뻗어나가는 그런 이미지요?
아, 네네, 본것 같아요. 소위 미래 기술 스택, 이런 느낌으로요.
맞아요. 오늘 저희가 좀 깊게 파고들 자료가 바로 그 미래 기술의 한가운데 있는 바이브 코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청취자분께서 보내주신 자료인데요. 이게 단순히 코딩을 좀 도와주는 도구, 이런 차원을 넘어서 개발의 패러다임 자체가 바뀌고 있다는 아주 흥미로운 주장을 담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희의 목표는 명확합니다. 이 바이브 코딩이라는 게 대체 뭔지, 왜 지금 이렇게 화제가 되고 있는지, 그리고 이게 말로만 듣는 거랑 또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아주 간단한 웹페이지를 만들어서 AWS 서버에 배포하는 그 전체 과정을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네, 그 실체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시죠.
바이브 코딩이란 일단 용어부터가 굉장히 직관적이면서도 좀 생소하네요. 무슨 DJ가 음악 분위기 잡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이게 정확히 어떤 개념인가요?
그거 정말 정확한 비유입니다. 자료를 보니까요, 이 용어가 원래 전 테슬라 AI 디렉터였던 앤드류 카파시가 언급하면서 유명해졌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 유명한 분이요.
네, 핵심은 이겁니다. 개발자가 막 복잡한 문법, 그러니까 신택스랑 씨름을 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AI한테 자연어로 지시를 내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기능 가진 앱 만들어줘. 또는 디자인은 깔끔한 다크 모드로. 뭐 이런 식으로요.
아, 그러니까 전체적인 구조랑 흐름, 다시 말해서 바이브만 딱 정해주면 세부적인 코드 작성은 AI가 알아서 해주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바로 그거죠.
근데요, 그건 사실 예전에도 뭐 GitHub 코파일럿 같은 AI 도구들이 어느 정도 해주던 역할 아닌가요? 그냥 다음 줄에 올 코드 추천해주는 기능, 여기서 그냥 좀더 똑똑해진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아, 바로 그 지점이 이 논의의 핵심입니다. 과거의 AI 코딩 도구들은 말씀하신 대로 문맥을 보고 다음 단어를 예측하는, 뭐랄까, 자동완성의 확장판에 가까웠어요.
네, 그렇죠.
하지만 자료에서 언급된 커서나 래플립 에이전트 같은 최신 도구들은요, 차원이 다릅니다. 얘네들은 단순히 다음 줄을 추천하는 걸 넘어서요, 프로젝트 폴더 안에 있는 모든 파일의 맥락을 그냥 통째로 이해해버립니다.
통째로요?
네. 수백, 수천 줄의 코드 전체를 다 읽고 그 관계를 파악한 뒤에 명령을 수행하는 거죠.
아, 이건 뭐랄까? 옆에서 힌트 주는 조수가 아니라 그냥 프로젝트 전체를 다 파악하고 있는 동료 개발자가 한명더 생긴 거나 마찬가지네요?
그렇습니다. 여기 이 함수를 저쪽 파일에 있는 API 규격에 맞게 고쳐줘 라고 하면 두 파일 내용을 모두 이해하고 수정해주는 수준이 된 거예요.
와.
바로 이 능력 때문에 개발자의 고민이 근본적으로 바뀌게 된 겁니다. 예전에는 이 기능을 어떻게, how 구현해야 할까, 이게 주된 고민이었다면요.
네.
이제는 그래서 무엇을, what 만들 것인가, 이 본질적인 질문에 더 집중하게 된 거죠.
굉장히 흥미롭네요. 이건 단순히 코딩을 빨리 하는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개발자의 역할 자체가 바뀌는 거네요. 코드를 잘 짜는 사람에서 AI에게 일을 잘 시키는 사람으로요.
맞습니다.
자료에서 말하는 코드를 지시하는 시대라는 표현이 이제 좀 와닿기 시작합니다.
덕분에 머릿속 아이디어를 실제 작동하는 코드로 바꾸는 속도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빨라지고 있는 거고요.
이야, 속도는 정말 빨라지겠지만 그만큼 깊이 없는 찍어내기식 프로젝트가 많아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모두가 비슷한 AI 도구를 쓰면 결과물도 다 비슷비슷해지지 않을까요? 창의성이 오히려 저해될 수도 있겠다는 우려도 좀 드는데요.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십니다. 자료에서도 바로 그 점을 장단점으로 나눠서 설명하고 있거든요. 먼저 장점은 말씀하신 대로 생산성의 폭발적인 증가. 그리고 비개발자도 아이디어만 있으면 앱을 만들 수 있을 만큼 진입장벽이 확 낮아진다는 거고요. 또 다른 중요한 장점은 개발자가 지루하고 반복적인 작업에서 해방돼서 말씀하신 그 창의성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된다는 점입니다.
저는 근데 그 기초 실력 저하가 가장 걱정이 돼요. AI가 다 해주면 결국 개발자들은 그냥 AI 프롬프트 엔지니어가 되는 것 아닐까요? 나중에는 AI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는, 뭐랄까, 문제 해결 능력이 퇴화한 세대가 나올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 비유가 아주 정확합니다. 실제로 자료에서 지적하는 가장 큰 단점이 바로 디버깅의 어려움과 기초 실력 저하입니다.
맞아요. 내가 안짠 코드니까.
네. 내가 직접 짜지 않은 수백 줄의 코드에서 오류가 나면 원인 파악이 굉장히 힘들어지고요. 코드의 작동 원리를 깊이 이해하지 못하고 결과물만 얻는 습관이 들면 장기적으로 문제 해결 능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죠.
의존성 문제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마지막 단점이 바로 AI 모델 자체에 대한 의존성입니다. AI가 갑자기 엉뚱한 코드를 만들어내면 프로젝트 전체가 흔들릴 수도 있는 위험도 있고요.
이런 단점들을 최소화하고 장점을 극대화하려면 결국에는 도구를 잘 선택하고 활용하는 능력이 중요해지겠네요. 자료에서 현재 가장 완성도 높다고 평가받는 더 스택, 일종의 추천 조합을 제시하던데 이게 지금으로서는 최적의 조합인 건가요?
네. 현재 많은 개발자들이 이 조합을 사용하면서 굉장히 높은 생산성을 경험하고 있다고 합니다. 먼저 코드를 작성하고 수정하는 작업 공간, 그러니까 에디터는 커서를 추천합니다.
커서요?
네. 우리가 흔히 아는 VS 코드를 기반으로 만든 AI 전용 에디터인데요. 프로젝트 전체 파일을 읽고 수정할 수 있어서 바이브 코딩의 거의 필수품으로 꼽히더라고요.
그럼 제일 중요한 두뇌 역할은 어떤 AI가 맞나요? 요즘 LLM이 워낙 많아서 선택하기가 어려운데요.
두뇌, 즉 LLM 역할은 클로드 3.5 써넷이 맞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현재 코딩 로직을 구현하고 버그를 수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말귀를 잘 알아듣는 모델이라고 평가받고 있어요.
아, 말귀를 잘 알아듣는?
네. 커서 에디터 내에서 사용할 AI 모델을 이걸로 설정하고 쓰는 거죠. 실제로 제 동료 한 명은 이 조합을 이용해서 주말 동안에 구상만 하던 사이드 프로젝트 프로토타입을 3개나 만들었어요.
주말 동안에요? 3개를요?
네. 예전 같았으면 하나 디자인하느라 주말을 다 썼을 텐데 말이죠.
와, 생산성이 정말 다르군요. 마지막으로 웹사이트의 얼굴, 그러니까 프론트엔드는 어떻게 만드나요? 저처럼 디자인 감각이 없는 사람한테는 이게 가장 큰 고민일 텐데요.
그 문제도 해결책이 있습니다. 프론트엔드는 벌셀이라는 회사에서 만든 B0.dev를 사용합니다.
B0.dev요?
네. 이 서비스에 들어가서 그냥 말로 설명하는 거예요. 사용자 데이터를 보여주는 대시보드 만들어줘. 그러면 바로 그에 맞는 리액트 코드를 뚝딱 생성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와.
UI 디자인을 하나하나 고민할 필요 없이 원하는 분위기, 즉 바이브만 전달하면 되는 거죠. 에디터, 두뇌, 프론트엔드까지 완벽한 삼위일체인 셈입니다.
이론은 정말 흥미로운데 듣다 보니까 저도 한번 직접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강하게 드네요. 마침 자료에 아주 간단한 할 일 목록 앱을 만드는 예제가 있던데 이걸 처음부터 따라가 보면 청취자분들도 훨씬 와닿으실 것 같아요. 첫 단계가 뭐였죠?
첫 단계는 아주 간단합니다. 자료에 나온 것처럼 챗GPT나 클로드 같은 AI 서비스에 접속해서요. 명확하고 간결한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휴대폰에서 사용할 할 일 목록을 위한 간단한 웹 페이지 만들어줘. 목록을 위한 공간과 추가 버튼 및 삭제 버튼을 추가해줘. 이렇게요.
정말 그냥 대화하듯이 요청하네요. 그럼 AI가 바로 코드를 만들어주나요?
그렇습니다. 이 요청을 받은 AI는 몇 초 만에 바로 HTML과 자바스크립트가 포함된 코드를 생성해줍니다.
그럼 사용자는 그 코드를 그냥 전부 복사해서 컴퓨터에 index.html이라는 파일로 저장하고 웹브라우저로 열면 되는 거고요.
네. 그러면 눈앞에 할 일 목록이라는 제목과 입력창, 추가 버튼이 있는 간단한 웹페이지가 바로 나타나죠.
와, 코딩 한 줄 없이 단지 말로 설명하는 것만으로 웹페이지의 첫 버전이 완성된 거군요. 자료를 보니까 여기서 멈추지 않고 서버 호스트명도 포함된 코드를 만들어주세요라고 추가 요청을 하던데 이런 식으로 계속 대화하면서 기능을 하나씩 발전시켜 나가는 방식이군요.
맞습니다. 그게 바로 바이브 코딩의 핵심적인 작업 방식이에요. 처음부터 완벽한 코드를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일단 간단한 결과물을 받은 뒤에 대화를 통해 계속해서 살을 붙여나가고 수정해 나가는 거죠.
자, 이제 제 컴퓨터에는 멋진 할 일 목록 앱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이걸 친구한테 자랑하려면 인터넷에 올려야 하잖아요. 여기서부터가 진짜 막막한 부분인데 AWS 같은 클라우드 서비스는 이름만 들어도 복잡하거든요.
이 부분이 바로 바이브 코딩 철학이 단순한 코드 생성을 넘어서 인프라 관리까지 확장되는 지점입니다. 예전 같았으면 AWS에 접속해서 가상 서버 만들고 네트워크 설정하고 보안 그룹 구성하고 이 복잡한 과정을 일일이 클릭해야 했죠.
네, 생각만 해도 머리 아프네요.
하지만 이번에도 우리는 AI에게 자연어로 요청할 겁니다. 자료에 나온 명령어는 이렇습니다. AWS VPC, 퍼블릭 서브넷 한 개, EC2 한 대 만드는 클라우드 포메이션 파일 만들어줘.
클라우드 포메이션, 이건 또 새로운 용어네요.
클라우드 포메이션은요, 코드를 통해서 AWS의 인프라 자원을 자동으로 생성하고 관리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쉽게 말해서 서버 한 대랑 네트워크 이렇게 저렇게 만들어줘 라는 내용의 설계도를 YAML이라는 형식의 파일로 작성해서 제출하면요. AWS가 알아서 그대로 만들어주는 거죠.
아, 그 설계도를 우리가 직접 쓰는 대신 AI한테 써달라고 요청한 거고요.
바로 그겁니다.
그 설계도 파일 하나로 정확히 어떤 것들이 자동으로 만들어지는 건가요?
이 YAML 파일 하나를 AWS에 업로드하는 것만으로 정말 많은 것들이 자동으로 생성됩니다. 먼저 우리만의 독립된 가상 네트워크 공간인 VPC가 만들어지고요. 외부 인터넷과 통신할 수 있는 길인 퍼블릭 서브넷과 인터넷 게이트웨이가 생성됩니다.
네.
그리고 해커의 침입을 막고 허용된 통신만 가능하게 하는 방화벽, 그러니까 보안 그룹도 만들어지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인프라 위에서 실제 웹서버 역할을 할 EC2 인스턴스, 즉 가상 서버 한 대가 짠! 하고 만들어집니다.
와, 정말 마법 같나요? 수동으로 하려면 막 몇 시간은 걸릴 일을 순식간에 해치우는군요. 그럼 이렇게 인프라 생성이 완료되면 우리가 접속할 수 있는 인터넷 주소가 생기는 건가요?
맞습니다. 생성이 완료되면 AWS 콩솔 화면에서 퍼블릭 IP, 즉 공인 IP 주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료에서는 예시로 54.180.143.11이라는 주소가 할당되었네요. 이게 바로 전 세계 어디서든 이 서버에 접속할 수 있는 주소입니다.
이제 서버는 만들어졌고 파일만 올리면 되는데 서버에 접속해서 파일을 바꾸는 건 처음에 보는 사람에겐 조금 막막하게 들릴 수 있겠어요. 그 터미널 창에 까만 화면만 보이니까요.
맞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여전히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는 지점이죠. 하지만 이 과정 역시 AI에게 물어보면 됩니다. 맥에서 SFTP로 AWS EC2 서버에 파일 올리는 명령어 알려줘. 이렇게 물어보면 AI가 필요한 명령어를 단계별로 친절하게 알려주거든요.
아, 결국 이 마지막 수동 작업마저도 AI의 지시를 따라하는 셈이군요.
그렇죠. 그렇게 서버에 접속해서 우리가 만든 index.html 파일로 기존의 기본 웹페이지를 교체하는 겁니다.
그리고 웹브라우저 주소창에 방금 확인한 그 퍼블릭 IP 주소를 입력하면 우리가 AI에게 맨 처음 요청했던 바로 그 할 일 목록 웹사이트가 실제로 인터넷 세상에서 동작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거군요.
네, 아이디어 구상부터 실제 서버 배포까지 거의 모든 과정을 AI와의 대화로 해결한 겁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더 있는데요. 사용이 끝나면 클라우드 포메이션에 가서 우리가 만들었던 스택을 삭제 버튼 한 번만 누르면 방금 만들었던 모든 자원이 생성됐던 순서의 역순으로 알아서 깔끔하게 삭제된다는 점입니다.
와, 정리까지 완벽하네요.
네, 시작부터 끝 그리고 정리까지 코드로 관리하는 거죠. 불필요한 요금 걱정도 덜 수 있고요.
아이디어 구성부터 웹페이지 코드 생성, 심지어 복잡한 클라우드 서버 구축과 배포, 그리고 뒷정리까지 이 모든 과정을 AI와 대화하며 진행하는 걸 보니 정말 많은 생각이 드네요. 코드를 짜는 시대가 아니라 지시하는 시대가 왔다는 말이 이제는 구호가 아니라 현실로 느껴집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핵심적인 변화는 이것입니다. 이제 코딩의 문법 하나하나를 얼마나 잘 외우고 있느냐 보다 내가 무엇을 만들고 싶은지 AI에게 얼마나 명확하고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지시하는 능력이 더 중요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개발의 초점이 어떻게 how 구현할 것인가에서 무엇을 what 그리고 왜 why 만들 것인가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는 거죠.
맨 처음 인트로에서 봤던 이 기술을 마스터하고 일자리를 얻으세요라는 문구가 다시 생각나네요. AI가 코딩의 방법을 상당 부분 책임지는 세상이 온다면 우리 인간에게 가장 가치 있는 기술은 결국 무엇을 그리고 왜 만들어야 하는지 그 방향을 정의하는 능력이 될 겁니다.
맞습니다. 도구는 계속해서 발전할 것이고 인간의 역할은 그 도구를 사용해서 어떤 가치를 만들어낼 것인지 결정하는 쪽으로 더욱 중요해질 겁니다. 단순히 AI가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AI라는 강력한 동료를 데리고 어떤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 지휘하는 역할이 되는 거죠.
청취자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질문을 하나 던져봅니다. 누구나 말로 설명해서 소프트웨어를 만들 수 있는 세상에서 당신은 어떤 독창적인 바이브를 세상에 보여주고 싶으신가요?